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봉독해 드린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여야 할 모습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계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되어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가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여기 한 촌이라는 것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도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남동생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이 마르다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이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의 집에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마르다는 그 마음 속에 온갖 궁리를 하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 말씀의 어조를 보면은 마리아가 좀 화가 났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빠서 분주한데 어떻게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느냐. 주님 내 동생을 좀 보내어서 나와 같이 주님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마르다가 화가 나서 불평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좋은 뜻으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마리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그 중심을 모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주일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불안당을 만난 강도를 만난 사람을 희생적으로 도와준 일에 대한 섬기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첫째로 보면은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다른 사람이 없이 제일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마리아의 간절한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 여기 앉아 있었다고 하는 헬라 동사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귀 동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reflexive verb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배우려는 간절한 소원을 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Mary's posture expresses zeal to learn. 마리아가 제일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을 때 그 귀신이 나갈 때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깨끗함을 얻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온전했을 때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조금도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이 한동안 자기 집에 오시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대하고 싶어서 그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을 때 고넬로의 가정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은 우선 거리상으로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낀다고 할까 같으면은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형편만 된다면 가까이 이사도 오고 자주 방문도 하겠지만은 마음이 떠나 있으면 멀리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항상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제일 앞에 가까이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가 멀리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영어에는 Peter followed Jesus at a distance.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로 마리아는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가지고 싶어서 가까이 주님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의 첫째가 주님과 가까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출하신 목적이 이에 열두를 택하였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늘 다리고 다니면서 가까이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주후 30년경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걸리더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나 혹은 갈릴리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찾아가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매 주일을 당할 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주님에게 멀어지면은 첫째 교회 오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될 수 있고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제가 아끼는 분이 오랜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멀면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이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해석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간다면 주님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라도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을 가까이하여 교제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한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은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She kept listening the Lord's word.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서 살면, 내 말씀 안에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인격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갑자기 마음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가 귀중하게 보물로 가져왔던 그 귀한 기름을 담아놓았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그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 내용을 보면은 이 향유의 가치가 보통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고 하는 사실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효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딸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경청한 이유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 첫째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를 좀 꾸중하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결정되고 나의 장래가 결정되고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는가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택했다고 하는 이 말도 보면은 헬라 말에 보면 에클레고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헬라 말에 미들 보이스라는 동사형을 썼는데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의 첫째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중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 속에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 내가 적어도 매일 성경 한 장 혹은 성경 석 장을 읽지 않고는 식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만약에 아침에 읽지 못했다면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성경을 한 장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첫째에 두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시들어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을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온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그 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워싱턴에 한 두 달 동안 살다가 떠날 사람인데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면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furnished apartment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가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침대도 있고 또 모든 부엌의 도구도 있고 의자도 있고 소파도 있고 전부가 다 구비된 그런 아파트.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마치 furnished apartment 같이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적어지게 될 것이며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완전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쌓이고 쌓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무슨 가치를 두고 선택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중하게 보아서 거기에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She will not be taken away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이 말은 우리가 해석적으로 말하면 하우드 마셜이라는 분이 해석한 것을 보면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게란티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개런티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수단껏 내 능력껏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운명을 선택하라고 버려두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은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발에 빛이 없을 것 같으면은 어두운 데서 넘어지고 빠지게 되지만은 내 발에 빛이 있고 등불이 있으면 그 어두운 곳을 갈 때에라도 우리는 바르게 길을 걸어감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게끔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주님의 제자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참된 교제를 가지며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 첫째다 둠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